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영 기자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소개해 주세요.
네, 강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부탁해서. 네, 제가 그 금융프렌즈가 우리 기다려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청소년이 일단 주 타겟으로 쓴 책이긴 한데 아마 조금 경제를 전혀 모르겠다 싶은 사회 초년생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융 기초 상식을 좀 정리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실 만한 그 회사 실황하고 있는 물렁이가 귀엽게 일러스트로 네. 들어가 있어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미리 봤는데 그 물렁이가 또 표지에만 나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 현기자로 등장하기도 네, 하고 네. 되게 변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현기자가 이제 막 세계여행 과거를 막 여행하면서 중계하는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도 좀 금융 프렌즈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돈값이죠.
그렇습니다. 돈값인데 조금 정제된 단어로 이야기해보자면 통화가치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달러가 오른다, 엔화는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화뿐만 아니라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일본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통화 가치라고 하면은 이게 금리, 물가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통화 가치,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좀 국제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본을 쓰면서 이게 나름 이영코노미랑 세계는 지하의 콜라보다.
그렇죠. 세계는 지하코노미. 네. 어때요?
지연코노미로 할까요?
지연코노미.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이 진짜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얼마나 올랐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녹음 전에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1달러에 1262.8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1260원 조금 넘었다. 이렇게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얼마나 오른 건가 계산해 봤더니 6% 넘게 오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6%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샀으면 6% 올랐다.
오.
근데 지난달 28일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환율이 1272.5원까지 치솟았었어요.
네.
이게 그 코로나 막 터졌었던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그 참고로 2020년 3월 19일 요때 이제 종가 기준으로 1285.7원이었어요.
네. 한 10 원 조금 넘게
네, 거의 비슷한 해나네요. 수준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때 막 거의 막 경제 위기가 한번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했던 수준까지. 근데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면 2009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던 그 무렵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원달러 환율 평균이 한 1144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리포트들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 돈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뜻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1100원 갖고 있으면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 있어도 1달러도 못 바꾼다, 못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처음 이제 확산될 무렵 때도 환율이 많이 올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달러가 오르고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거는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여름에는 좀 엔데믹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해외여행을 좀 갈 수 있나 여름휴가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와이 호텔을 검색해보고 괜히 상황이라서 또 특별히 환율 추이를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방금 여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당장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여행 갈 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한테는 환율이 그렇게 좀 중요한가? 나한테는 큰 타격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또 경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걱정할 큰 일이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알루미늄이나 니켈,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달러로 지급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는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번 그렇죠. 했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비싸진 원자재를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이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한 100원 정도 주고 살 수 있었던 원자재를 전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 뭐 150원을 주고 샀어야 됐는데 또 환율까지 올라버리니까 뭐 한 180원, 190원을 주고 사야 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 빚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이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 뭐 네.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있죠. 그 배터리 공장도 또 유럽에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외 공장을 두고 또 하다 보니까 외화 부채들이 있거든요. 그 현지에서 조달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달러로 된 부채를 또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달러로 돈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 원금, 그리고 이자 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또 이런 환손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언급드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10% 정도 뛴다라고 하면 한 900억에서 2700억 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또 예를 하나 들자면 뭐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도 기름값이나 또 뭐 리스료 이런 것들을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외화 빚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타격을 또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영향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생각나는 거는 뭐 수입 제품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국산품만 다 쓰진 않으니까 네.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국내 공업 제품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요 생산 활동하는데 기름을 많이 써요.
네.
근데 기름값이 오른 상황에다가 달러까지 비싸지면 결국은 기름을 달러를 주고 사오니까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선 그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한두 달이야 뭐 어떻게 버티겠지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엔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또 전가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물가 또 오르겠다
네.
싶은데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항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걸 들어본 이제 김지아 기자가 아 세계는 지하코노미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면 이 미국 금리 인상 얘기는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 방송에.
네.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미국 연준이 이제 5월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정하는 회의죠. 이걸 이제 아마 여기서 기준금리를 아마 올릴 텐데
네.
얼마나 올릴지를 발표하는 뉴스가 전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0.5% 이상 올리는 빅스텝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보통 통상적인 일인데 이거를 두 계단을 한 번에 오르는 의미라서
네.
0.5%면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하고 뭐 아니면 여기에다가 더해서 아예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3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던 달러 이런 식으로 걷어들이니까 달러 가치는 또 더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르면 그리고 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것도 오를 거다 이런 기대에서 달러를 먼저 뭐 사들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 이 발표가 전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원유 가격 상승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기가 불안정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소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에 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네. 요 그 안전자산 이야기 했던 저 옛날에 유튜브 원희 방송 봤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달러도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했는데 제 스스로 기억을 잘 못했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곁다리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옆 나라인 중국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를 막겠다면서 지금 상하이랑 뭐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좀 이 아시아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좀 여겨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면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중국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뭐 투자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도 많이 빠지고 있대요. 이게 또 원화 약세에 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건데 셀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원화 자산을 팔고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면 언젠가는 뭐 달러든지 자기네 나라 통화로든지 바꿔서 써야 하는 건데
네.
달러가 이렇게 강세니까 원화로 된 자산을 그냥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강달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갖고 있으면 나중에 팔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가 주식에서 순매도가 13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다 되게 많이 보니까, 빠졌네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30%대지만 최저치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반대로 저는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원화로 바꾸어서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서 미국 주식 산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비쌀 때 미국 주식을 팔아야 되나? 라고 살짝 고민을 해봤어요. 그 세일 US라도 해야 되나?
아메리카?
저도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미국에서는.
외인.
네, 외인인데 근데 어차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네. 다 상쇄했더라고요.
네, 저도 슬프지만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전 이영 기자나 저처럼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좀 서학개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서도 요즘에 해외 주식을 엄청 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수요가 국내에서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환율 고공행진에 좀 일조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액 중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비중이 2017년 말에는 한 21%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거의 34%에 가까울 정도로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서학개미들
네.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는데 뭐 주변에 사실 진짜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친구들 중에서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숫자로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서학개미들의 달러 매수 규모가 10배 안팎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증권사 앱에서는 한국 돈으로 입금해놨는데 예수금 한국 돈으로만 있는데 사줬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자동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사는 기점으로 다 환전이 돼서 달러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개인의 어떤 달러 매수 요게 1년에 한 20억 달러 안팎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한 달에 20억 달러 안팎 수준일 정도로
네.
외국 그 미국 주식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 달러로 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은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달러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수출을 많이 해서 뭐 달러 벌어온다든지 하면 이제 그나마 외환시장에 달러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환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좀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좀 그 효과를 상쇄하고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현 기자도 수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수출로 좀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많이들 하잖아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대금은 결국 우린 달러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달러로 받으니까 또 환율이 오를수록 그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계속 벌어들인다면은 우리나라 좀 환율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어떤가요?
그렇죠. 어쨌든 물건 팔고 달러로 돈을 대금을 받을 테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꼭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해외 기업을 뭐 직접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대규모 공장을 좀 짓는 그런 추세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 한 30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00억 달러를 웃돈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에요. 뭐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어서 외화 빚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는 거 사실이고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게 또 상쇄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이나 각국 정부들이 요즘에 자기네 나라 그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업한테 굉장히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도 하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 해외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것도 팔 수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해외에 직접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거는 좀 인건비도 예전보다 높아지기도 했고 또 시장 규모도 우리나라 안에만 공략한다고 하면 좀 작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네.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지금 이미 오른 거는 오른 건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계속될 건가 아니면 더 오를 건가
네,
내릴 건가 이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분석들을 보면 뭐 일단 환율이 급등한 주요한 이유가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들보다는 중국 봉쇄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나란밖에 변수들 때문이고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엔화나 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원화는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또 반대로 한꺼번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금리도 상승 국면이고 환율도 오르고 그 와중에 경기는 침체되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일 텐데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고 걱정하는 건데 사실 환율만 올라도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거든요.
네.
불안할 수 있는데 같이 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래서 정말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네.
그래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낙관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소비자 물가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3월 달에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방송을 했는데요. 이번에 안 그래도 3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또 4월에 소비자 물가가 또 4.8%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 수치는 금융위기 때 이후로 1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모두가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또 새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무슨 얘기만 우리 새 정부의 과제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어떤 정부든지 뭐 어떤 정권이든지 뭐 정부가 들어서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그 국정 수행하는 데 힘을 받기 위해서
네.
웬만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좀 넉넉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싶어 하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정책들은 좀 꺼리게 돼요. 정부
네.
초기에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네,
정황상
통상적으로. 네.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새 정부 시작하는 때부터 물가도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 김재학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중앙은행은 지금 뭐 물가도 잡아야 되고 또 환율도 신경 쓰고 그러려면은 미국 금리 올리는 속도 보면서 또 따라가야 되고
네.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고 뭐 대출금리 이런 거 이어서 같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좀 팍팍해진다라는
네.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 정부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더 중앙은행의 역할, 막 독립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랑 원인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잠깐 공지사항 듣고 와서 또 엔저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동라의 레이스 얼리버드 할인 기간이 오늘 5월 6일까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저희 첫 번째 레이스는 두 달간 이현 기자가 여러분의 페이스 메이커로 함께하는 마이코노미 레이스 벌고 쓰면서도 몰랐던 경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나만의 주관과 시선을 갖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듣동러끼리 돈이나 경제 얘기하면서 좀 정보도 나누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재밌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고 계신 플랫폼 게시판 그리고 듣동라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레이스 신청하고 콘텐츠 자세히 보실 수 있는 페이지 링크 올려뒀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첫 번째 주에 저희 둘과 사회보는 상지씨가 같이
나오네요. 네, 잊고 있었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듣동라 진행자 이현 김지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지사항 앞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른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재테크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쌀 때 쓸어 담자, 엔화 예금 올해 22% 늘었다, 엔화 예금 1조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사이에 일본 화폐,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엔화 하면은 미국 달러나 스위스 프랑처럼 이렇게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여겨졌고
그렇죠.
사실 또 달러가 오를 때는 엔화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일본의 엔화는 올랐어요. 근데 앞서 이현 기자가 설명한 대로 달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엔화는 요즘에 쭉쭉 떨어지면서 거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대열을 갔다곤 하지만 일본은 정말로 전통적으로 꽤 오래 전부터 경제 강국으로 불리던 네. 나라잖아요. 당연히 선진국에 포함이 되고 근데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심지어 일본이 싸구려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까지도 봤어요.
네.
어느 정도 떨어지고 뭐 어떤 상황이 있길래 그런 건가요?
오늘 아침에 달러엔 환율을 찾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1달러당 129.9엔으로 오늘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4월 28일 기준으로는 엔화가 장중 달러당 131엔까지 찍었어요. 사실 이 정도 수치는 2002년 4월 이후에 최저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해요. 무려 20년 만인 거죠. 근데 그럼 원래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약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108엔에서 한 109엔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서 좀 엔화의 굴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좀 달러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우리 돈을 기준으로 말해보면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0엔은 1000원 정도다. 아니면은 1000원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거 저거 그 하이택시 같은 펜 같은 거 옛날에 네. 많이 살 때
그래서 네, 하이택시 네.
그거 보면서 곱하기 1000에서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비쌀 때는 이게 1200원대도 됐고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100엔이 한 900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싸구려 나라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출간된 책 제목이 싸구려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의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쓴 책인데요. 거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디즈니랜드 입장료 중에서 일본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가장 싸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일본의 물가가 지금 굉장히 싸졌다. 물가가 싸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가 떨어졌고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말인데요.
화폐의 가치가?
아, 네네. 일본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는 좀 작년 기준으로 도쿄의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8,200엔이라고 해요.
비싼데?
그렇죠. 이것도 비싼데 근데 달러, 그러니까 미국 디즈니랜드 입장료를 엔화로 환산을 하면은 네. 14,500엔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중국 디즈니랜드의 가격도 이걸 엔화로 환산을 하면은 8,824엔이고요.
어...
파리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거기 입장료는 또 1,800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 물가를 비교하는 지표 중에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빅맥을 그 나라의 돈으로 얼마나 파느냐를 보고 우리가 이 나라 물가가 비싼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 빅맥 가격을 이 디즈니랜드 입장료로 바꾼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요즘의 엔저 현상은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무성 관료 출신인 일본의 경제학자 중에 노구치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기고문을 쓴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엔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은 일본은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G7 국가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요. 또 1인당 GDP도 한국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 GDP도 영향을 받는군요. 통화 가치에.
네. 그러니까 GDP를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기고문 제목 자체가 한국, 이탈리아보다 일본이 더 가난한 나라가 된다. 라는 거예요.
엥? 굳이?
그렇죠. 한국 왜 하필 한국을 걸고 넘어졌나 하는 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뒤에서 네. 좀 차차 설명을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GDP를 계산하는 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같은 돈을 계속 벌어들여도 이게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GDP 1인당 GDP의 그 순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아, 순위는 비교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네네.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본으로서는 왜 충격이냐면요. 일본은 사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미국이랑 1인당 GDP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던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IMF에서 그 올해의 1인당 GDP 그 전망치를 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수치로 보면은 아, 일본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 1인당 GDP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높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135엔이나 그 이상까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한국이랑도 이렇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35엔을 넘어서면 환율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 계산상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또 이탈리아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탈리아를 언급한 이유는 그 G7 국가 중에서 지금 사실상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여겨지는 게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G7,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즈키 슈니치 일본의 재무상도 공식적으로 지금 요즘의 엔저는 좋은 엔저가 아니라 나쁜 엔저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렇게 재무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쁜 엔저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겠죠.
그렇죠. 보통은 문제 없다. 네.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쵸. 많이 할 테니까 관료들은. 근데 뭐 좋은 엔저, 나쁜 엔저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사실 좋은 엔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엔저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당장 미국에 뭐 물건을 팔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미국에 팔아도 달러로는 일본으로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번세는 네. 되니까 그래서 원래 뭐 1980년대 초반 이때도 엔저 덕분에 막 네. 수출 잘하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엔저라고 하면 좋은 엔저라고 받아들여지긴 하거든요. 저부터도.
네, 그렇죠.
근데 나쁜 엔저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뭔가 일본 경제에 독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조금 엔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조금 덧붙여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저는 사실 경제 정책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거긴 해요. 잘 아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좀 잃어버린 20년을 부활하겠다,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펼친 경제 정책, 저희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의 한 일환인데요. 말하자면 좀 의도된 엔저였던 거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그러니까 아베 구상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일부러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영 기자도 설명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물건을 사기가 유리해지니까 일본은 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은 일본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들이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수 있고요. 직원들의 임금이 오르면은 결국 국민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략이 잘 이뤄졌을 때를 흔히들 좋은 엔저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근데 이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고 있지 못해서 나쁜 엔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달러가 낮으면은 저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유를 짚어보면요. 아까 한국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랐는데 엔화까지 떨어졌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일단 수입
낼 수 없구나.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일본 기업들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실 일본이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일본의 내수 시장이 좀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본의 요즘 좀 IT,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애플과 또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혁신 기업이 사실은 요즘엔 없기도 하고요. 또 일본은 예전부터 많이 나온 거지만 좀 고령화된 사회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렇죠. 고령화되면 보통 새로운 것에 대한 소비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돈도 많이 안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듯이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이게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자체가 또 돈도 아예 안 쓰고 임금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구상대로라면 뭐 기업 이익 늘고 그러면 결국 임금도 오르고 결국엔 내수가 다시 돌고
네.
요 선순환구를 생각했는데 요게 고리가 안 돌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 아베노믹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좀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나쁜 엔저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베노믹스가 2010년대 초반 2013년 무렵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네, 그거는 바로 지금 미국은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로 금리 상승을 계속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G7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만 혼자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한 0%대인데 미국 금리는 연 2.9%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국채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에 몰리다 보니까 엔화는 팔고 좀 달러에 사들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엔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진짜 의아하긴 하네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이 당장 이번 달 그 공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그냥도 아니고 뭐 빅스텝으로 네. 올린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야 미국 올린다는데 빨리 우리도 속도 내야겠다 네.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맞춰서 막 빨리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왜 일본은 이 와중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안 그래도 4월 28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책 기조를 바꿀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꾸지는 않았더라고요. 엔저가 문제라는 말이 많았는데도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왜 혼자 거꾸로 가는 걸까요?
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아까 일본의 내수 경기가 요즘에 굉장히 안 좋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서 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걷어들이면은 일본 내 경기는 더 나빠질 거다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한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은 가계 실질 임금을 줄이고 또 기업 실적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제약하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는 조금 돈을 푸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코로나19 경제 회복 지원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일본의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자회견에서 네. 밝힌 내용이고요.
네. 오피셜.
네, 오피셜. 그렇고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7월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부양책을 계속 써야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로다 이 총재가 그 아베노믹스를 2013년에 함께 시작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자신의 정책을 자신이 밀어왔는데 이걸 이번에 정책을 바꿀 경우에는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엎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뭐 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일본이 그 경기 부양책을 쓸 때는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일본이 결국 갚아야 될 원금이라던가 이자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빚을 더 내게 되는 네. 거니까 금리를 더 쳐줘야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되는 현상 자체도 일본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로다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엔저가 경제 전체에 이득이라는 견해는 유지한다. 하지만 과도한 변동은 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환율 변동을 뭐 예의주시하겠다. 좀 이런 원론적인 입장까지 네,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35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본은 좀 과하지만 뭐 150엔까지도 엔화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 세계 시장이랑 혼자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좋은 선택일지 안 좋은 선택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뭐 네. 코로나가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사실 또 일본은 그래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여전히 대외 순자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산이 30년째 1위 국가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일본의 경상수지가 아까 좀 무역이 지금 네. 어렵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경상수지가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경상수지가 연간 적자로 돌아서면은 이거는 1980년 이후 그러니까 42년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본 경제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진짜 옛날에 일본이 아닌 분위기긴 하네요.
네, 맞아요.
뭐 일본 경제 위기론까지도 나온다고 하던데 네. 뭐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왜냐하면 사실 또 우리가 또 일본 뉴스 볼 때 네, 일본도 그쵸. 좀 한국 뉴스 볼 때 그렇게 전하는 네. 경향이 있지만
자극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네. 제목들이
일단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의 일본은 예전과 같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일본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이 없다는 점이에요. 일본에서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이고요. 고부가 가치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는 좀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적인 요인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아베노믹스 때문에 네. 기업들이 사실 물건을 엄청나게 잘 만들지 않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일본 물건이 싸니까 많이 사들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에서도 좀 혁신을 게을리해서 일종의 좀 마약 효과처럼 착각에 빠져서 개발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혁신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임금을 좀 많이 올려줄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일본의 임금이 거의 30년 동안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평균 임금이 4.4%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소비 자체가 좀 제한이 되고 또 이렇다 보면 경제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일본 경제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나라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본에 그래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요 기업들이 또 해외 이전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랑도 정말 비슷한 상황인데 또 도요타 같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거기서 아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본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달러로 잡히는데 또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일본으로 들여와서 엔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시장 자체에서 재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엔저를 이용해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전략도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다시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에 내수 시장이 아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자체가 투자 같은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도 있어가지고요. 일본 내에서는 돈이 좀 잘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랑 좀 대내적인 요인까지 합쳐지면서 일본이 뭐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가 진짜 과연 살아날지 진짜 네. 옛날의 영광으로 남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저희 이웃나라 또 중국 또 네. 위안화가 떨어졌어요.
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4일 기준으로 위안화도 달러당 6.61위안을 찍었는데요. 이거는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한 17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가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로는 뭐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좀 경기 부양책을 중국도 펼치고 있어요. 중국은 1월에 아예 기준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폈고요. 또 3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추가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완전 반대로 가네요.
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진핑 주석은 사실 경제를 지금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1과제이다 보니까 이런 걸 펼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저희도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상하이랑 뭐 베이징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게 오래갈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로서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다 빼면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환율이 난린가 네. 중국이나 일본은 더 난리네요. 동아시아가 그쵸. 같이 막 지금 통화가치 절하로 네. 막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난리인데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약세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일단은 중국과 일본은 통화 약세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을 펼치고 있고 또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빨리 올리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정책이 반대로 가면은 또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환율이 출렁거리는 와중에 재테크 관점에서 또 환테크에 관심 가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엔저 현상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엔화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대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5대 시중은행에 있는 엔화 예금 잔액이 22%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 목적이 아니라 뭐 실제로 유학생 가족이라든지 뭐 무역업체처럼 엔화 수요가 상시 있는 분들이 뭐 쌀 때 사둔 것도 네. 포함을 한 거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참에 환 노출, 환 헤지 이 개념도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펀드나 ETF 투자할 때 환 헤지 상품이 아닌 환 노출 상품으로 투자했던 분들이 투자 수익이 쏠쏠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헷갈려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네. 환 헤지랑 환 노출이 그러니까 해외 투자 상품 종류를 좀 구분하는 건데요. 환 헤지형은 해외 투자 대상국의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뭐 이럴 때 손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뭐 환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일본 투자가 환 헤지형이 유리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나중에 내가 현금화 시킬 때는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환 노출형 ETF는 환 헤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이 투자 수익률에 플러스 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나는 보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산다라고 하면 환 노출형을 하면 나중에 그 환율 차익도 생기니까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이걸 내다보고 아마 하신 분들일 것 같긴 한데 아예 환 노출형으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뭐 ETF나 이런 거 샀던 사람들은 그 환 차익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게 이득을 봤다라는 오.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면서 또 결과도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좀 국제경제 흐름을 지켜볼 때 좀 뭘 중점적으로 보고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소식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테니까
네.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금리를 올리려나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의 경기 회복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상황도
아, 네,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곧 뭐 바이든이 방한하면 뭐 한미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조금 이런 원달러 환율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지켜봐야지.
네.
이게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나의 지갑 사정이랑도 연관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진짜 코로나 상황도 걱정되지만 아, 환율을 봐서라도 일단 여름휴가는 무리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국내로.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